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구호 활동을 해온 한국계 미국인 샌드라 서 씨를 추방했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구관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포괄적인 동맹 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 직후에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인데요. 내용을 보면 두 장관이 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위협 중에서도 특히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요. 네. 이 카터 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각각 그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 카터 장관은요, 이 북한이 최근에 몇 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바로 이 때문에 이 미국의 그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이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의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해군 구축함 이러한 그 첨단 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아시아 그 지역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한민국 국방장관도 역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현재는 아무런 징후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의 억제전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이 그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미국과 한국의 그 두 국방장관은 이번에 회담을 열고 미한 억제전략위원회를 이달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그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와 미사일 대응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 두 개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당연히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그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거고요. 이 위원회는 한국에서는 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국방부 부차관보가 함께 참가해서 공동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의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인데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군요.
예,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장관이 만나기 전부터 이 의제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그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이 한국에서 상당한 논란거리 아니었습니까?
네.
바로 그 때문에 굉장한 그 관심사였는데요. 두 장관은 회담 뒤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시 같은 어조로 사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질문이 사드가 논의됐습니까?
네.
이런 질문이었는데
네.
이 카터 장관의 그 답변은요. 이 사드는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 배치할지 이런 논의를 지금 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한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 한민구 국방장관도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세 가지 노라는 거죠.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없었고
네.
따라서 협의도 없었고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은 지난 7일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할 것 같다는 뭐 그런 또 보도가 미리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카터 장관의 방한을 염두에 둔 어떤 의도일까요?
네, 북한이 그 카터 국방장관의 방한 이틀 전이죠. 그 7일 날 그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7일 날 그 평안남도 화진리에서 그 미국과 한국에서 KN-06라고 부르는 미사일인데요. 그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그 카터 장관의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인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그 진행 중인 미한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 평양 당국이 좀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회담, 국방장관 회담 후에 또 청와대를 방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방장관 회담 전에
간
청와대를 네. 방문한 네. 거였죠. 네. 물론 여기에서도 그 주제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의 위협 부분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 강화 부분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요. 이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공고히 해서 싸우지 않고 북한을 제압하는 게 최상의 전략이다. 이런 네.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이 카터 국방장관도 그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현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강의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이 북한의 위협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긴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카터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것이 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기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신뢰를 통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미래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천안함 그 희생자 추모도 뭐 미리 그럴 행사가 있다고 뭐 예고는 됐었습니다만은 혹시 거기에서 특별하게 뭐 언급한 것이나 뭐 거기 얘기거리는 없었나요?
뭐 특별하게 언급한 건 없고요. 그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그 동시에 그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함대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에는 그 과거 북한으로부터 피격돼서 한국 그 해군 장병 여러 명이 사망한 천안함 그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 국방장관은 처음으로 이 자리를 방문해서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했는데요. 그 한국 정부 관계자는 카터 장관의 이런 그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가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미한 동맹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카터 장관 방한과 관련 그 시기에 뭐 맞춰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또 그 태양절 맞아서 또 더 큰 걸 뭐 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국에서는 일부 그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태양절이라는 게 4월 15일 그러니까 네. 김일성 주석의 그 생일 아닙니까?
네,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거기에 맞춰서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그 이유는 그 서해 발사장에서 노동 미사일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발사로 직접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그 지역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다는 그런 그 입장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뭔가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방문에 앞서서 카터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크게 눈에 띄는 어떤 얘기들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었습니다. 영어로는 흔히 그 가이드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미군과 자위대 사이에는 일종의 그 유사시 그 작전 지침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한반도 같은 그 일본의 주변국에 유사 상황, 즉 북한이 다시 남침을 했다든가 어떤 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과 자위대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정보, 물자 이런 것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돕느냐 하는 일종의 비상대책인데요. 이것을 개정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일본이 이 자위대, 이 방위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은 주변국들에게는 참 대단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 카터 장관이 일본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예,
인터뷰에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아, 그 역시 미국이 그 동아시아 전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동맹국들이 아, 그 강력한 그런 그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아, 미국 정부는 고위 당국자들이 근래 들어서 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놓고 냉랭한 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네. 점을 계속해서 그 강조해 왔는데요. 이 카터 국방장관이죠. 아, 요미우리 신문 과 그 지난 8일자 신문에 실린 그 인터뷰에서 역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아, 그 협력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거의 이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한국, 일본 삼각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또 이 삼각공조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 요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 관계에서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네. 점도 강조했는데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아, 그 한미일 동맹 관계 그리고 이것의 그 삼각 협력을 얼만큼 중요시하는가를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 카터 장관은요, 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아,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네.
한국 내에서 불러오고 있는 그런 일종의 반감도 의식한 아,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요, 아, 그, 아, 미국의 오랜 동맹관, 이긴 하지만 그 한국과 일본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네.
발언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런 발언이 염려가 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혀 또 안 하고 넘어가긴 그렇고 해서 발언을 또 한 것 같은데. 자, 이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ON-8 and shoot it at the homeland.
미국의 북미 항공 우주 방어 사령관 윌리엄 고튼이 사령관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서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평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그 윌리엄 고튼이 사령관이 발언한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 그러니까 이것이 이동식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네.
여기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은 소형화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정확하게 고튼이 사령관이 한 발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 북한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서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게 미군의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평가는 과잉 경계 차원이 아닌 신중하게 내려진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북한이 소형화 그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그 다양한 엇갈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아, 미국 당국은 아, 소형화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장착까지 할 수 있는 단계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네. 과거의 냉전 시절 그때는 이 ICBM 그러니까 이 대륙과 대륙 사이에 이 탄도미사일을 서로 쏘아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그 가능성이 참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북한의 이제 그런 미사일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군 당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런 그 소형화에 대해서 미국하고 같은 입장입니까?
한국 군 당국은 그 미국의 이 같은 그 정보 평가에 대해서 약간의 그 시각차, 약간의 그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 9일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의 그 핵무기 소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탄도미사일에 장착했다는 정보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그 김민석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그 소형화 또는 핵무기 그 소형화 기술이 그 상당한 기술 수준에 이르렀고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완성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근거를 좀 그 제시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미사일을 그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발사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논란이 된 KN-08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한 번도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둘 다 그 북한이 그 ICBM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상당한 기술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 측은 아직까지는 소형화가 완성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실전 배치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고정된 기지에서 이 탄도 미사일을 쏴도 참 그 엄청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동하면서 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술은 참 대단한 거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일 텐데 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KN-08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양쪽이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그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실전 배치된 상태는 아니라는 데 대해서 미국과 한국 당국의 평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KNOS은 지난 2012년에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리에 그 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상당히 그 파괴적인 그 역량 때문에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네.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점은 대응하는데 그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작게 만드는 네.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건데요.
네.
그러나 그 아직 시험 발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실전 배치 위해서는 그 발사 실험을 해야 되는 건데요. 아직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군과 한국군은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할 때는 쏘면 일단 뭐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이쪽에서도 그냥 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쪽이 같이 망한다. 그런 논리하에 이거를 이제 좀 억제하는 그런 그 정책을 해왔는데 자,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만약에 북한이 KN-08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미국은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좀 가정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좀 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 고정적인 미사일이 아니라 커다란 그 대형 차량에 싣고 다니는 그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먼저 그 위치가 어딘지 그 탐지를 해야 되고요. 이를 추적해서 파괴하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탐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군은 이 같은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그 확인해서 그 파괴할 능력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미 그 미국은 그 일본 등의 그 요격 미사일 또 이지스함 이런 그 무기들을 배치해 놓고 있고 또 최근에 상당히 그 많은 그 좋은 명중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만일 북한이 이걸 발사할 경우 파괴할 능력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서기혁 군사가 샌드라라는 이름을 쓰시는 건 확인됐고
제일 오래되신 분일 거예요 아마. 크리스찬 베이스 쪽에서는 가장 칼라 없이 그 북한을 한다고 그래서 많이 후원을 했죠.
방금 미국의 한 선교단체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저희 VOA 기자와 대화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대북 구호 활동을 해온 한국계 미국인 샌드라 서 씨를 추방을 했습니다. 자, 먼저 북한의 발표 내용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북한이 그 관영 매체죠.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샌드라 서 씨를 그 추방했다는 그 방침을 결정을 전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공화국 모략 선전 행위에 가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샌드라 서 씨가 1998년부터 북한에 드나들면서 인도주의 미명하에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발표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인도주의 미명하에 은밀한 방법으로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갖고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 연출하여 가지고 나가 반공화국 모략 선전에 이용하는 범죄를 감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비의 취재 결과 이 샌드라 서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인적 사항이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VOA가 그 사건 직후에 제일 먼저 확인해서 그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미국 명은 지금 샌드라 서 씨고요. 한국 이름은 서계옥 씨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나이가 81살이고요. 지난 1989년부터 대북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미국 서부의 그 로스앤젤레스 본부를 둔 그 선교 한 단체를 두면서 그 기독교 정신의 바탄을 두고 북한을 주로 지원을 해왔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그 병원이죠. 주로 병원에 대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량, 의류, 신발, 담요 등을 꾸준히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 상황을 살펴보면 샌드라 서 씨 추방 사건이 여러 가지 그 추방 사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캐나다 한인 목사 임현수 목사가 억류된 데 이어서 평양에 상주하던 독일 구호단체 평양 사무소장도 추방됐고요. 또 그 전에는 한국 선교사 두 명을 또 억류하기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좀 어떤 배경이 좀 있는 게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 VOA가 그 구호 활동을 하는 그 여러 관계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그 배경이 뭐냐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그 관계자들마다 사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그 견해를 밝혔거든요.
네.
물론 북한 측이 입장을 그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이 같은 그 추방 그리고 또 억류 이런 조치가 다소 이례적이다. 올 들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난 네. 거에 대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그 엇갈린 견해를 보였는데요. 제가 그걸 좀 소개해드리면요. 일단은 그 외부에서 들어와서 북한 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활동하는 이 관계자들, 인도주의 관계, 지원 업무 관계자들이긴 하지만 이 북한의 체제에는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네. 상당히 뭐 그 설득력 있는 그런 네, 분석일
그렇군요.
수 있고요.
네.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이런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북한 내에서 선교의 그 목적을 갖고 그 암암리에 그런 그 생각들을 전파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선교 활동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반감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그 접촉에서 전파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전문가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불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억류되거나 추방된 사람들이 꼭 미국 사람들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었고 이런 아주 다소 독특한 그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이 북한이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데 따른 현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북한이 원래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말하자면 맞닿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경제가 좀 좋아지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간섭이나 음모로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
아, 그래서 이런 그 추방 또는 억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을 했는데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 좀 어쨌든 이 샌드라 서씨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는 이번 그 샌드라 그 서씨 그 추방문 사건 관련해서 그 상당히 그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 사건이 발생하자 그 VOA 기자가 그 국무부에 이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무부의 머리아프 대변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이름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자, 샌드라 서씨는 이제 미국 시민인데 독일 구호요원도 추방이 됐어요. 이 독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 독일 구호요원이 그 소속되어 있는 구호기관 또 무슨 일을 한 것이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하고 독일 정부의 그 항의 내용 좀 알아볼까요?
예, 그 북한에서 18년 넘게 지원 사업을 벌여온 그 독일의 구호 단체가 있는데요.
네.
이름이 벨트 훈게르 힐페 이렇게 돼 있고요. 통상 세계 기아 원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계 기아 원조라는 이 독일 NGO 비정부 단체 이 그
네.
평양 사무소장이 레지니 파인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북한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네.
그 특별히 북한이 이 사람을 추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이 추방을 했고요.
네.
상당히 역시 이례적인 일로 그렇게 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독일 정부가 정식으로 항의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독일 정부 외교부, 독일 외교부에서 저희 VOA의 질의에 그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그 답변에 따르면은 독일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를 두 차례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평양에 주재하는 독일 대사가 그 북한 당국에 이의 제기를 한 적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알려져 있고요.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독일 정부는 이렇게 추방하고 억류하고 이러는 사태가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입장도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 사업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저희 VOA에 밝혔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그 뭐 이 그 농사를 위한 그 종자 개량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참 그렇게 됐습니다. 자, 한국의 이 선교사들도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한국 정부도 이들을 송환하라고 지금 조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북한에는 그 한국 국민 그 세 명이 그 억류돼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그 2013년에 그 한국의 그 김정욱 선교사가 그 북한에 억류돼서 지금까지 계속 억류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그 지난달 26일에도 그 한국 국민 그 두 명이 그 북한에 의해서 간첩 혐의로 그 체포가 돼서 억류돼 있습니다. 이름이 그 김국기 씨와 그 최충길 씨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그 계속 지금 송환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그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그런 엄청 그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간첩 혐의라는 게 터무니없다는 얘기고요. 이들을 그 즉각 석방해서 송환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의 접촉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에 앞서서 남북한의 그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11월에 그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 조치 자체에도 한 해에 올릴 수 있는 상한선 5%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으로 그 정해서 통보를 한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 정부 당국과 북한 당국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그 남북한의 양측이 만났습니다. 지난 7일에 만났는데요.
네.
이 직접적으로 정부 당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당국자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 한국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이 북한 측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네.
이 양 기구의 관계자들이 만나서 이 임금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아무런 접점도 찾지 못한 겁니다. 이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노동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가 바로 임금 인상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런 개정 문제가 주권 사안이다. 북한에 이런 점을 거듭 주장했고요. 이 한국은 그래서는 안 된다. 임금 인상 문제는 남북한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는 마음대로 그쪽에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올리는 문제를. 네. 자, 그렇게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이제 북한의 입장인데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지금 상태로 보면 이 같은 그 선에 있질 않는데 과연 좀 그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뭐 남북 간의 그 임금을 둘러싼 입장이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살펴보면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것이 그 살펴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개성공단 노동 규정, 그러니까 한 해에 임금을 5%만 올릴 수 있다. 이런 노동 규정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임금 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규정 문제는 그 남북 간의 그 개성공단이 출범할 때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개정하려면 상당히 시간과 그 아마 그런 것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다만 따라서 이것을 좀 분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그 관측이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그 노동 규정 문제는 좀 차후로 미루고 먼저 그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남북 간이 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임금을 올리면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그거를 먼저 해서 이 문제를 먼저 타결을 하고 이 문제 타결 후에 노동 규정 개정 문제를 좀 논의해 보자 이런 식으로 좀 중지가 모아지면은 뭐 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달러화를 기준으로요.
네.
그 본봉하고 또 시간의 급여 이렇게 네. 합쳐서 대체로 한 120달러 가량이 근로자가 한 달에 받는 임금으로 그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그 근로자가 직접 다 갖는 것은 아니고. 뭐, 좀, 이제, 거기서 정부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예, 현재 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오래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 근로자들한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북한 당국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북한 당국이 상당액을 띄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신데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 억류에 관한 그 논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화물선 한 척이 9개월째 멕시코에 억류돼 있다고 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이 무두봉호는 6,000톤이 넘는 북한의 화물선인데요. 이 화물선이 지난해 7월에 이 쿠바를 출발해서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멕시코의 베라크루스 주라는 데에서 그 인근 해역에서 좌초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산호초를 그 훼손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이 무두봉호 좌초와 관련해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호초 좌초 그리고 이 멕시코 정부는 그 산호초가 그 파괴된 데 대해서 비용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지불을 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그 무두봉호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그 산하에 그 전문가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유엔의 제재 대상 북한 회사에 소속된 그런 선박이다라는
네.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것이 멕시코 당국에 의해서 억류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좌초된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9개월째 멕시코에 억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것은 아니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북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북한은 이것을 그 계속 이렇게 지금 그 몇 개월째 지금 억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북한 측은 그 무드봉으로 억류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무슨 불법 무기를 싣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 그 억류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거를 즉각 풀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네, 멕시코가 안 풀어준 그 논리는 어디에 있나요?
예, 멕시코 정부는 유엔의 그 책임 있는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유엔
네.
안보리의 결의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보리 제재 대상 이런 그 선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정선을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로서는 그런 규정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그 선원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석방돼서 송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선원들이 멕시코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박에 한 55명 정도가 승선해 있었는데요, 선원들이
네. 네.
그 중에 그래서 33명이 북한 국적에 북한 여권을 가진 그런 승무원들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그리고 북한이 대북 구호 활동을 해온 한국계 미국인 추방한 소식 그리고 남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